지금까지 제가 한 부분은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가정의 달과 중독가정 자녀들의 고통, 두 번째 시간에는 환자보다 더 힘든 중독자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셨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로 중독자의 세 가지 가정 형태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독증은 대가가 큰 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독증은 겉으로 나타난 그 증상보다는 중독적인 성격 형성이 더 문제예요. 지금 뭐 돈 잃는 거 다시 우리가 돈 벌어서 충당하면 되는데, 중독 생활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이미 중독적인 성격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행복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은 행복했던가 하면 어느새 행복이 또 사라져버리죠. 또 행복감이 없어질 때는 다시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마치 매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계절이 있듯이 인간의 행복도, 마음도 행복과 슬픔, 그런 것도 자연적인 주기다이죠. 항상 즐거우면 사람 미칠 거 아니에요. 또 넘어져와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부분이죠. 내가 행복해지고 슬프고 이런 것은. 근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적인 주기를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다.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계속 통제 시도를 하다가 중독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시는 것으로 보셔야죠.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 사용 또는 도박, 게임, 섹스와 같은 중독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황홀한 감정을 추구하죠. 이러한 감정 변화를 계속 추구하다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내적인 변화, 2단계 생활 태도 변화, 3단계 삶이 망가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독적인 성격이 자리를 잡게 되죠. 중독 진행 과정에 들어서면 중독 행위를 평생 동안 하시게 돼요. 고혈압 뭐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의식적으로 다른 삶을 선택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 모임에 오면 그런 것을 배우게 되시는 거죠. 환자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선택을 우리가 리카버리,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 회복 과정이 시작되면서 중독자는 자신들의 고통, 중독행위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중독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행위 결과로 다시 고통을 받아서 또다시 중독행위를 욕구를 부추기는 중독 진행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본인 이제 이런 모임에 와서 깨닫게 돼요. 스스로는 모르신다고요. 중독자분들은 충동적인 중독 행위를 멀리 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적인 힘을 사실 갖고 계세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의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의지가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적인 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커넥션 드라이브, 연결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내부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 추구하잖아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집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나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죄의식이나 불안감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도모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가족들은 신앙에 더 처절히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위력, 쾌락, 저항, 의미 있는 그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적당이다. 그런 반면에 중독자분들은 자신의 위력과 쾌락에만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그 인간답게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점차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로 성령 충만해서 중독행위를 끊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망가진 그 자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결국 미성숙자로 사람이 되게 되거든요. 회복이 되도. 그래서 이런 12단계 그룹 호흡에서는 중독행위도 중단하면서 그런 미성숙한 것도 같이 함께 치유하는 관계성이 형성이 돼갖고 여기서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이런 중독자의 위력 또는 쾌락에만 의존해온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도록 끌어올리는 모든 작업이 리카버리입니다. 종종 중독자는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해서 자신의 중독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의식만 보이죠.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결국 저항의식은 중독자가 위력과 쾌락에만 계속 머물게 하며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거죠. 자기가 저항하는 것은요. 그래서 중독증 회복의 대표적인 원리인 12단계 회복 방법은 이 저항의식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연결시켜주는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중독증은 어떤 병보다 비용과 대가가 많이 치르는 병이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중독의 예방에 힘을 쓰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중독 가정의 간정 들어보세요. 평생 그 엄청난, 이미 그 겪고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겪는 과정 하루하루는 정말 바늘로다가 이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픈 거예요. 또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중독증과 그 회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죠. 지금 대형 교회에서요, 이런 걸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중독자가 수치심이 많은데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이런 별도의 장소에 해야지 사람들이 수치감 좀 없이 와서 회복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중독증 회복은 전문가보다는 주로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용기와 인내,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죠.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웃은 중독 가정들의 고통을 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려는 중독자 가족들의 의지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중독 가정들이 중독된 데는 가정은 물론 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내가 1980년대부터 도박시설이 정부에서 많이 활성화하지 않았어요. 세운 포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중독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주로 어떤 가정에서 중독자가 생기는지를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중독증과 함께 다른 정신병학적 문제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중독행위는 중단되어도 다른 정신적 문제들을 해소되지 못해서 이를 견디다 못해 또다시 재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예를 들면 공포증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2.4배 더 중독에 위험이 있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4.1배, 정신분열증에 있는 사람은 10배나 더 있고 반사회적인 성격결함 가진 사람은 15배나 되는 그 중독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정신적 결함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생기겠지만 특히 중독적인 강박관념 형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 형태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 형태는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통제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못하게 되죠. 통제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녀들의 욕구에는 민감하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의 죄의식과 분노심은 나중에 중독 위험만 더 부추기는 강박관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가정 환경은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편모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양부모들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욕구가 제때제때 충족이 못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자녀들은 내가 말만 잘 들으면 헤어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결합을 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사에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행동하려는 노력과 반응을 보이죠. 그 어린 나이에. 또 부모들의 별거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마저 주어서 자녀들에게는 피해자적 강박관념 형성을 시켜줍니다. 나는 피해자다. 부모에 대한 의존과 억압된 분노심은 20대 또는 30대에서 강박적인 중독 환자로 표현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편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중독에 생길 수가 많다. 세 번째 가정은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자녀들의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가정입니다. 전화 상담 전화를 걸으시면요, 우린 편모 가정도 아니고 너무 통제하는 가정도 아닌데 왜 애가 중독이 걸린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세요. 그런 가정은 이 세 번째인데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대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너 골프 프로 되라. 너 피아니스트 되라. 부모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성장하죠. 아무리 해봐도 잘해낼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죠. 부모님은 너 서울대 가라 그러는데 잘 못 가니까. 그래서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기대로 생기는 좌절감은 자녀들에게 중독적인 성격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완벽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해만 받고 좋은 식사 습관을 갖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을 주문하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녀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사항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대부분 아버지가 골프 싱글 치셨으면은 자녀는 프로를 시키려고 골프 시키잖아. 본인이 잘할줄 있는지 모르면서. 그리고 이런 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자녀들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지 못하죠. 육체적으로 자녀들을 자주 포옹해 주시고, 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도 혼이 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없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자녀들의 감정을 살펴보셔야지 얘가 마약을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미리 살필 수가 있죠. 또 자녀들이 불안해할 때 괜찮다고 말하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더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엄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자녀의 마음을 남에게 잘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얘기한 것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표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비평을 하거나 비교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옆집에 누구는 뭐 오래 받았는데 너는 왜 이거 뺐냐. 비교를 하면 그 사람은 치명적으로 상처받죠, 자녀가.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이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능력을 아셔갖고 자녀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주문하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녀가 못하면 그거 실망 느끼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한테 자녀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 주신다면 자녀들은 그 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쉽게 도달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들을 나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자녀들은 나중에 중독적인 행위들의 문제가 돼도 관심을 덜 갖게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끊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수치심은 중독증 회복에 걸림돌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중독 가정 회복에 왜 수치심 해소가 관건인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심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치 없고 부적절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생각할 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감정이죠. 수치심은 사람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이기 때문에 중독 문제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중독 과정의 수치심은 외부의 회복 방법을 마음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차단시켜서 조기 회복에 걸림돌만 되고 또 회복된 다음에도 수치심 재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자가 내면적으로 수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독 행위 욕구 기미를 보이면 나머지 가족들은 즉각 중독 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가정 모두는 각자의 욕구에 서로 붕괴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남편에게 중독 문제가 있는 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약물이나 중독 행위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수치심부터 갖게 되죠. 그 여한 경우에도 남편의 중독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은폐해주려고 반응만을 보이시다가 결국 중독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시고. 또 엄마는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절대로 아빠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항구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본의 아니게 비밀과 수치심을 갖게 되어서 모두가 그 가족은 수치심 패밀리가 되어버리죠. 중독 문제가 심해질수록 가족들은 더욱 수치심 태도를 강화시키는 데만 에너지를 낭비해서 제때 회복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까지가 돼. 수치심만 챙기다가 더 이상 이중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서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중독자다. 여기 부모님들 아들이 도박하면요 처음에 다 숨기세요. 몇년 지나시면 우리 아들 중독자입니다. 내 아들 좀 잡아가세요. 아무한테 얘기를 해요. 내딸 강간당했습니다. 다 숨기시다. 더 이상 못 참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못 견뎌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내 아들은 중독자로 부모에게 폭력을 해주는 폐로납니다. 사실은 내 남편은 중독자입니다. 몇 년, 10년 만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중독자이고 엄마는 더 크레이지하다 이런 말 자녀들도. 처음에는 숨기다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포화 상태 가서 내가 아까 상담자님 말씀하실 조울증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가족들도 그냥 조울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중독 과정의 수치심 회복은 다음 3단계로 다 극복될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오늘 알고 가셔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독 과정의 세 가지 수치심 극복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어요. 첫째는 회복 대화를 통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회복 모임에 처음에 참석하시면서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만 수시하던 수치심의 비밀이 회복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여기 참석한 사람하고 알려지게 되는 제한적인 수치심 해소가 돼요. 도박, 마약, 게임,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해당 중독증 회복 모임에 배우자와 중독자가 또는 부모와 함께 참여했던 자신과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온 다른 중독자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중독 문제가 내 가정에 있는 것만이 아닌 것을 처음에 알고 이해하실 때 처음으로 수치심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집에서 회복으로 안 나오시면 이런 수치심 해소가 안 돼요. 여기에 어디든지 회복 모임에 나갔을 때, 그룹에 나갔을 때 되는 거죠. 1대1 상담에 가서는 상담자가 비밀로 해야 되는 법적 보호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아니죠. 1대1이니까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수치심 극복 방법은 회복 동료들에게 중독 문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elling my story. 여기 아까 간증하신 분들, 가족들. 뭐 첫째 낳을 때 언제고, 둘째 낳을 때 언제고, 내가 어떻게 도박에 빠졌고, 어떻게 기도했고, 집을 몇 번 이사 갔고, 이건 남들이 들으면 다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감추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간증할 때, 두 번째로 수치심이 풀리는 거죠. 처음에는 제한적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래서, 둘째 방법은 회복 모임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여기 와서 음료수 따라주고 그런 거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들에게 내 가정의 중독 문제 회복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을 회복으로 안내할 때 수치심 해소 범위가 좀 덜 넓어지는 거죠. 내가 과거의 중독에 처해서 낫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나아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수치심 극복 방법은 지금까지는 처음에 나만 아는 회복 동료하고 일부 사람한테 더 어드밴스 돼서 내 얘기를 한 거지만은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이런 세미나와 같이 중독 문제가 없는 분들을 보고 모셔놓고 내 이야기를 할 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하고까지 다 털어놔야지 내가 수치심이 없어진 거죠. 그간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숨겨놓았던 주위 일반 사람들에게 한때 내 가정의 중독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어 좋아졌다. 이런 말로 내 자신 또는 내 가정의 회복을 증거하실 때에 중독 문제로 그동안 야기되었던 수치심이 완전 해소된다. 내가 아무리 수치심을 떨어뜨려도 일반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나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녀들이 수치심은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회복 과정을 통해서 수치심을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면 자연 자녀들도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재학습으로 도미노 수치심 치유 효과가 가정에서 생겨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심 극복은 중독 가정의 운명과 생사를 좌우하는데도 회복 참여 가족들 대부분은 첫째 방법은 잘하세요. 와서 나 그동안 얼만큼 마약하고 도박했다고. 근데 지금 말씀은 두 번째 누구 회복 봉사 하는 거 우리 동료들끼리 간증하는 거 세 번째 일반한테 간증하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으로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날 우리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을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중독 과정들이 수치심 3단계의 극복 방법을 다 하고 나면 중독 문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서 가족들의 능력과 정서적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과거의 100이라는 패밀리의 그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 가족 문제를 외부에 숨기는데 70, 80을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접 가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실 일은 못하는 거죠.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수치심 회복은 온 가족을 회복으로 더 하고 생산력을 증가시킨다. 이웃과 사회에서도 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같이 대해 주셔야 돼요. 왜? 암병 걸린 사람, 홈리스들한테는 그렇게 담요도 갖다 주시면서 중독 가정한테는 왜 도네이션 안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중독 가정들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중독 가정들도 수치심을 덜 느끼고 더 행복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치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일반 가정들에서 중독가정을 수치스럽게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더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무슨 뭐 무슨 단체고 정치단체라고 오늘 뭐 벌떼같이 사람들이 꽉 찼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정에 골망가고 회복되고 자살라고 하는 우리끼리 심선을 기대는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프고 싶어서 일부러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독자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쩌다 중독 중이라는 병을 지금 깊이 앓고 있는 것뿐이에요. 환자로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중독은 진행성 질병에 프로그레시브 일니스 점점 더 나고 지금이라도 회복이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거지 내주 내년 더 망가져 나오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호기심으로 재미로 손을 댔던 것이 감정 변화와 생활 태도 변화를 차례로 겪다가 나중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그 삶까지 모두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안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지실 것을 다 알아요. 또 중독자분이 여길 안 오셔도 부인만 오셔도 부인 말만 들어도 남편분이 중독에 몇 단계에 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똑같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독 가족들이 회복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제가 10년간 하면서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어요.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한 지 1년 만에 더 망가진 모습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몇 달 회복 모임 참여로 가서 안정이 되면서 처참했던 위기 상황을 까맣게 잊고 회복을 중단했다가 1, 2년 후에 다시 망가져서 회복 모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저께 도박 모임을 했는데요. 3년 전에 어머님이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다시 아들을 다시 데려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3년 전에 왔으면은 그때부터 계속 회복을 했으면 지금 그건 악화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은 중독으로 망가지든지 회복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중중하게 수답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발기가 이렇게 잘 1년씩 2년씩 다니시다가 재발기가 있으면 하신 일을 다 돼요. 뭐 모임이 이게 뭐 의자가 딱딱하다는 등 무슨 뭐 이게 뭐 교과가 이렇다는 등 뭐 인도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는 회복 참여를 중단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한 달 안에 재발됐다는 소식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회복 모임 관둘 때 벌써 재발하고 싶은 마음이 몸에서 막 일어갖고 그걸 자기가 거침을 나타내는 거죠. 한 가족은 회복으로 나오기 전에 남편에게 강도 높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6개월간 별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별거를 해봐도 오히려 더 좋다고 도박을 더 하는 거죠.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마음 놓고 하네요. 5년 만에 회복 모임에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런 가족이 있었어요. 결국 그 가정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 모임에 어린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셔야 한다. 이 부인의 경우는 별거나 이혼으로 중독증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해서 모임에 다시 나왔지만 그간 꾸준히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뒤늦게 하며 통탄한 거죠. 여기에 회복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중독으로 가는 과정도 알지만 회복하는 과정도 알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원자들의 얘기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 다음에 회복 모임에 참석하면 한 주에 한 두 시간만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회복 이론 습득을 하시게 되고 내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회복 동료들과 관계성을 가지시면서 차마 일반 모임이나 교회에서는 말 못할 심적 고통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죠. 어느 교회에서는 중독자 가족들을 되게 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 대 맞아서 한 구역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은 안 가죠. 이미 교회에서 간증해서 많이 중독에서 회복됐던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있는 사람은 못 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실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자나 가족들은 자꾸만 혼자의 힘으로만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회복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이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는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입증된 것인데도 계속 혼자서 부여잡고 안타깝게 하시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다. 가족들은 위기를 이용한 회복 시작과 지속적인 회복 참여에 온 신경을 기울이셔야 돼요. 뭐 멀다 무슨 뭐 어쩌다 해서 안 오시면 결국 다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1년 중에 가을, 겨울철, 연말이 가장 중독증 재발이 많아요. 그 이유는 대개 우울증이 해가 짧은 기간, 가을, 겨울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때때로는 비치료로 해요. 라이트 테라피라고 해서 환하게 대나무 모양 해줬을 때 우울증이 경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분들이 우울하니까 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도박 행위나 혹은 다른 마약이라 이런 걸 하게 돼요. 가끔씩 가다 보면 회복 몸에서 대부분 중독자분들이 부모 탓을 하는 그 타령을 봐요. 나는 부모가 나를 잘못 길러서 이렇게 됐다. 근데 중독자들은 부모들 때문에 이 지경 이꼴이 됐다는 말 탓들은 잘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중독 문제는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조속으로 싸우는 가정들이 많죠. 자녀들이 실어증이나 정서불안증으로 시달리는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부모 탓보다 100번 나쁜 거죠. 도레스에 있던 한 가정인데요. 7살 된 딸인데 학교 선생님이 당신 딸이 한쪽 눈을 자꾸 떠온다 이거예요. 정서불안이 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도박 환자인데. 그래서 부부가 회복 나와서 여기요. 3개월 만에 의료적인 치료 받지 않았는데 그 증상이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중독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결한다는 가족은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가족부터 중독자가 아니라 가족부터 가족 회복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중독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지를 직접 보시고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나 같은 사람이 걸어온 회복길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것만이 최선의 바른 회복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꼭 가족하고 같이 회복을 해요. 물론 가족하고 하면 남편이 할 말이 좀 제한적이죠. 하지만 가족 단위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상으로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강연 중에서 세 번째 중독자의 세 가지 가정 형태와 이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연으로 방황하는 중독자 가족들과 바른 회복 방법이라는 주제 내용으로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